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여지껏 마태복음 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1장 전체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맨 첫 단락을 맨 앞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2장은 탄생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3장에서는 공생애를 기준으로 공생애 이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4장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것처럼 1장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반부인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1절이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톨레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이 선포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내용은 얼핏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상의 자손, 다윗의 혈통상의 그런 자손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잘 생각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여지껏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관용어구처럼 사용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또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매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미 죄를 지었죠? 심판을 선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와에게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인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를 뱀을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예언의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족보를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말씀을 주실 때 그 구약 시대 때부터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셨던 내용이 성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족보라고 하는 형식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족보를 히브리어로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톨레도스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톨레도스를 읽을 때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톨레도스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톨레도스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 이 톨레도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 낳고 낳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젖히시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앞부분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리고 오래전부터 구약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18절부터 1장 후반부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부분 족보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실제 핏줄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 내용을 보면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앞부분과 조금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대조적인 배치가 되는 서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이랬으면 쭉 쓰고 끝내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혹은 구약이 예언했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는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1장 후반부가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장 후반부를 보면 참 독특하게도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계시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올바랐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였다면 굳이 천사가 다시 등장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통달을 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태어나신다. 이거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오래 연구를 해도 뭐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를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율법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학식가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단은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후에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장 후반부는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구약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던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런 모습의 메시아는 아니다. 분명 구약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종류의 메시아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다윗의 나라 혹은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다. 이게 지금 1장 후반부가 선포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구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다 알고 또 알려주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막 수백 년 동안, 3, 400년 동안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정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다른 점들은 많이 비슷하죠. 구약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도 비슷한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려지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싶지만 뭐 그렇게까지 인정해 준다고 치자.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논의를 하면서 결국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교리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지칭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창조된 적이 없고 성령께서 잉태해서 예수님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의 영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혼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곧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만드신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의 육체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동일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 때에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라고 하는 건 위격이 셋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뜻이에요. 셋. 이걸 그냥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셋인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셋이에요.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입니다.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 집에 오면은 아버지, 또 그냥 교회에 오면은 집사. 이렇게 각각 직분이 다른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마치 가면을 돌려 쓰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성부, 여기에서는 성자, 여기에서는 성령 이렇게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각기 다른 거예요. 존재가 각기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삼이라고 하고요. 다만 그 영광과 본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동등하시다. 이걸 일체라고 합니다. 종종 우리가 성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성자는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조금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동일해요. 굳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인간 세상에 있는 관계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실제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때만 그냥 성부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먼저 있고 성자가 나중에 생겼다.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언가 권위가 더 있고 아들이 순종하잖아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성부가 계실 때 동일하게 성자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던 겁니다. 성부가 명령하고 성자가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순종하셨을 뿐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는 성부가 계시고 성자도 따로 계시고 성령님도 따로 계시다. 다만 언제부터 있었는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가에서는 누군가가 우등하고 누군가는 열등하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영광, 동일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걸 이제 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선포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족보가 있지만, 족보가 있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부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마태복음 1장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쫙 압축해서 그냥 두 줄로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2번,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알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선포한 것이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의 영혼의 모습으로 그렇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나 누구 대리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혹은 어떤 사건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부께 드리듯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성령님께 올려드리듯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은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합니다. 모쪼록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굳건히 믿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것도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가장 귀한 직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은혜보다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